출애굽기 맥잡기 여덟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궤 이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부터는 긍휼의 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긍휼의 자리를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어요. 이 긍휼의 자리가 뭘 뜻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카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카포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쫓아낼 때도 그들의 수치와 그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런 내용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다, 그 다음에 가린다고 하는 말이 나중에 가서는 뭐로 바뀌냐면 속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aton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T-O-N-E. 이거 명사형은 atonement가 돼요. Atonement, A-T-O-N-E-M-E-N-T. 이건 뭘또 이야기하냐면 A-T, at, 그 다음에 one, month예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둘로 이렇게 갈려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속죄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at, one, month. 이걸 하나로 읽으면 Atonement가 되는 거예요. Atonement. 그래서 긍휼의 자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너비가 1.1m, 그 다음에 이쪽에 폭이 한 0.67m인데, 다 뭐로 되어 있냐? 완전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순금. 자, 다시 말씀드리지, 이 긍휼의 자리 양 끝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그룹이 있어요. 그룹. 그래서 한 그룹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이 있어서 연이어서 이것들이 날개를 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룹은 GROUP가 아니고 우리 영어 성경에 CHE 캐룹 이렇게 돼 RU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 번역하면서 이제 그룹이라고 얘기했고 이 영어로 가서 이제 이게 복수가 되면 캐루빔이 이제 됩니다. 캐루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여러 가지 존재들을 만드셨어요. 그 천상의 존재들 하나 중에 하나가 그룹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천상의 존재들 중에 가장 파워풀한 그와 같은 그 존재가 그룹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으시면서 거기 가서 화염검과 그룹을 둬서 이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룹이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장 6절 가서 보시면 사람의 얼굴, 그다음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다음에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마귀를 가리켜서 에스겔서에서 너는 덮는 그룹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덮는 그룹,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런 그룹이 원래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요네 중에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소.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이 아피스 황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인도가 지금 다 황소를 섬기고, 그 다음에 루시퍼 추종자들이 황소나 이 순염소, 이거 뿔 달린 거 이걸 섬기잖아요. 그래서 바포멧 이렇게 나오는 게다 거기서 나오는 거다. 사탄 숭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형상은 소의 형상으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의 중요성을. 자, 이궤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냐?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게그 목적이요, 기능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너 이게 틀려서, 저게 틀려서, 이게 틀려서, 저게 틀려서 계속 정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거울과 같은 거다. 딱 우리가 가서 쓰면 머리털이 뭐잖아 다 잘못된 게 보여져. 다 정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근데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보여만 주는 거야. 너가 죄를 짓고 이거 죄를 짓고 이거 죄를 짓고 그냥 그 앞에 율법 앞에 가서 쓰면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돌에 써서 새겼다는 거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두 돌판에다 적어주셨는데 이 둘 돌판에 적어준 율법의 직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의 직무예요.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직무란 말이에요. 이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얼굴의 영광과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알지만 돌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모세가 다시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이랑 너무너무 번쩍번쩍 빛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직무를 가진 이 율법 이거에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냐 얘기하면서 9절에 정죄의 직무, 그렇죠? 율법은 정죄의 직무라는 여기에도 영광이 있을진데 의의 직무는 더욱더 영광이 넘친다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그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뭐가 막고 있어요? 긍휼의 자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긍휼의 자리예요. 긍휼은 뭐야?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게 열려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열려있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금 뭘로 막아주고 있어요? 긍휼의 자리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어디다 뿌려요? 이 긍휼의 자리에다 피를 뿌리면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덮어주신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명절을 들라고 얘기하면 뭐 유월절도 있지만 유월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명절은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백성들의 죄가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가 덮여진 거예요. 제거가 된 게 아니라 덮여진 거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죄들은 덮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럼 뭐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덮어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것만 보여주는 거지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거야. 바치고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는 완전한 희생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한 번 딱 드려서 영원 무궁토록 다시는 드리지 않을 그와 같은 희생예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되려면 어떻게 돼요? 완벽한 희생예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 가운데 없잖아요. 짐승 가운데 없잖아요. 천사는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식물은 안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오징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천 우주 공간에 완전한 희생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라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데 그 안에 아들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겠다 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까 드디어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퍼펙트한 완벽한 삶을 사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게 될 때 말 그대로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단번 속죄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셔서 그 이후에는 여기 교회 올 때 이제 양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까? 돈 갖고 오는 거 그거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그걸 다 구원 받으려고 갖고 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한 번의 영원 무궁토로 첫사람 아담부터 앞으로 살게 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싹 제거를 하셨다. 돕는 게 아니라 제거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피를 뿌려야만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피를 뿌려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속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는 그리스말로, 이제 신약성경은 그리스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이 긍휼의 자리가 그리스말로 넘어오면서는 뭐로 바뀌었냐 하면 화해 헌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에 가서 보시면 3장 2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얘기한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 헌물을 여러분이 다른 식으로 읽으면 긍휼의 자리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뭘 통해?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긍휼의 자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긍휼의 자리가 뭘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죄를 지금 막고 있는 게 긍휼의 자리잖아요. 이 궤 안에 하나님의 정죄가 이루어진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을 지금 뭐가 막고 있어요? 긍휼의 자리가 막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긍휼의 자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화해 헌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냐? 적대관계, 원수관계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화해 헌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화해 헌물 사람 자신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화해 헌물이 되어주셨다. 그 화해 헌물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긍휼의 자리가 되어주셔서 율법의 하나님의 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이걸 딱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정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 사무엘기 가서 보면 궤를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될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이 궤를 그냥 들여다보면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려고 하다가 거기 웃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궤가 흔들리니까 이거 손을 갖다 대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즉시 내리셔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그냥 직접 들여다보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려야 된다. 알겠죠? 그 가려주는 뚜껑이 바로 긍휼의 자리다. 그 긍휼의 자리를 구약시대는 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예표예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거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가 예수님. 그게 지금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보여주는 빵을 두는 그런 상이 여기 가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 이쪽 남쪽으로 등잔대가 있고 북쪽으로 보여주는 빵, 영어로 아주 간단해 쇼 브레드, 쇼라는 거 알죠? 쇼하러 간다 할 때 쇼, S-H-O-W,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으로는 쇼예요. S-H-E-W, 쇼 브레드예요. 보여주는 빵이에요. 다른 거 없고 보여주는 빵. 그건 보여주는 빵은 몇 덩어리를 넣어야 되냐면 12덩어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12덩어리. 자, 그래서 이 성막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렇게 상징하는 그와 같은 물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개 빵이에요. 빵.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의복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예, 이렇게 의복을 입을 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이놈을 에봇이라 그래.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에봇. 이 에봇을 입는데 에봇에 여기 가서 보면 훈장까지 생긴데 여기 훈장까지 생긴 여기가 줄마노라고 하는 그 보석에 있는데 이 보석이 여기에다가 보석에 이렇게 해서 거기다 여섯 개 이름을 적고 여기에다 여섯 개 이름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여섯 아들의 이름을 여기 훈장처럼 생긴 저 돌에다가 이렇게 적고 여기도 또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래서 12개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앞에 판결에 흉패가 있어요. 가슴패를 이렇게 달았는데 가슴패 안에 여기 하나 둘 셋 넷에서 12개의 돌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표현하는 게 적어도 3개가 있어요. 3가지. 자, 그러면 이 빵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항상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는 빵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항상 그 앞에 빵을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항상 기억하신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빵을 거기다 안식일에 가져다 12덩어리를 두고 그 다음 안식일에 그걸 치우고 또 12덩어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 계시는 이 성소 안에 12개의 빵을 두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빵이니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빵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이렇게 치우면은 그 빵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누가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먹어야 돼.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대제사장 시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제사장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해서 이 빵을 먹는 것과 같은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과 시장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 빵을 먹는 것과 같은 일이 기록이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사건을 신약시대에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법이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걸 더 중요히 여긴다. 법대로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지 못하잖아요. 율법대로 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걸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여기 그림에 가서 보시면 남쪽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그래서 등잔대를 성전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런 모든 그림은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성전재단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이거 그대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사진 찍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재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등잔대 이 만드는 거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등잔대인데 이름이 뭐로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 가서 읽으면 캔들스틱이에요. 지금 우리 요새 캔들샵 많죠? 이 주위에 초.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촛대로 번역을 안 했냐.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캔들은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발광체 중에 하나가 초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초로 이게 굳어졌지만 원래 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등잔대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올리브 기름으로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그와 같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캔들스틱이라는 식으로 촛대라고 번역하거나 촛대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1장 거기도 가서 보시면 등잔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해야지 무슨 어디 보존학 이런 성경처럼 촛대라고 그러면 그 오역이에요. 성전 성소 안에는 촛대가 없어요.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대가 들어있는데 그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캔들스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막을 제조하려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네모랗게 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네모랗게 나무로 다 이걸 다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모랗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걸 씌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씌워요. 이거를 커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그거를 앙장이라 그랬어요. 앙은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괴처럼 이렇게 나무가 생겼으면 이렇게 덮으니까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앙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커튼에 영어로도 가서 보시면 커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커튼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앙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다. 그 번역한 이유가 커튼 이렇게 내려치는 이런 커튼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덮어야 된단 말이야. 덮으니까 위를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커튼인데도 얘를 앙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있으면 그 위를 하나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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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에 나옵니다. 26장 1절에서 14절 가서 보시면 앙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앙장을 만들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이거 집이니까 이거 꺼내려면 널빤지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널빤지가 있어야 돼. 그 밑에 밑받침이 있어야 되고, 널빤지들을 꿰야만 이게 벽이 돼서 딱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가로막대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내용이 26장 15절에서 30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26장 31절에 37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이거를 3등분을 해서 3분의 1은 지성소로, 3분의 2는 성소로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요. 베일이에요. 우리 면사포라고 할 때 하는 그 베일. 그 베일 써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 베일에는 그룹을 이렇게 수를 놔갖고 그래갖고 이게 딱 가려져 있는 게 그게 휘장이다. 휘장 26장 31절에 37절. 그래서 휘장은 항상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안은 새까만 아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궤하고 긍휼의 자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까맣게 돼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1년에 한 번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거두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서 피를 갖다 거기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얘기는 구약 시대엔 제사장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나가게 되려면 제사장이 휘장을 거두고서 그 앞에 나가는 그 일이 있어야만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그걸 막고 있는 게 뭐예요? 휘장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저 안에 지성소 안에 계시는데 그걸 지금 휘장이 지금 막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렇죠?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번 연거푸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이 세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구약이 철폐가 되고 구약이 다 완성이 되고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고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누구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있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진 것을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세 번 연거푸 기록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휘장이 제거되고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께 영적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됐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 자신이 베일이 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제단을 만드는 건 27장 1절에서 8절. 아까 노제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희생 예물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에 뜰이 있어요. 여기 뜰.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27장 9절에서 19절. 그래서 이걸 가서 가만 보면 여기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고 이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의 삼중 구조하고 거의 유사해요. 사람도 육이 있고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은 뭐예요? 이게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런 기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구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뜰 이렇게 했을 때 이 뜰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성소와 그 다음에 성소 이 셋이 사람의 삼중 구조의 영과 육과 혼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에서 21절에는 등잔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제조법을 거기에 가서 보시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이렇게 다 만들어줘도 성막에서 실질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름이 프리스트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이 28장에 나오는데,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런 거 입으려면 염색을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파랗게 뭐 자주색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염색하는 게그 당시에 대단히 희귀했어요. 그래서 조계 이런 데서 그 염료를 뽑아다 했기 때문에 왕이나 고관 이런 사람 아니면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거의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이런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장 가서 보면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장과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성전. 신약시에는 이두 개가 철폐가 됩니다. 제사장 없습니다.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을 가리켜 뭐 성전이라 그러구나. 목사가 내가 제사장이라 그러구나. 예, 그런데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 가서 보면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게 28장 6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에봇이 여기 나오나 보네. 요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에봇을 이게 뒤로 본 모습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에봇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 걸 여기 달아요. 판결의 흉패. 12개 돌로 해서 이 흉패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주머니가 들었어요.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집어넣었어요. 우림과 둠밈. 들어보셨죠? 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 돌이 이 안에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하면 하나님이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돌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이 안에 들었다. 그래서 판결의 흉패. 자, 그래서 이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를 12개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말라기 3장 16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중에 귀한 자들을 하나님 자신의 보석들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있는 보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품 안에 들어있는 보석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위에다가 겉옷을 또 이제 입어야 됩니다. 겉옷. 자, 겉옷 입은 다음에, 그래서 에봇 위에 입은 겉옷이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겉옷이.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게 28장 31절에 35절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또 뭐를 해야 되냐. 이 그림에서 보듯이 대제사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금으로다 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든 다음에 이 앞에다가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기가 장착을 해야 돼. 금으로. 근데 금으로 패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패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Holiness un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랑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뭐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앞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조금이라도 혹시 잘못돼서 예를 들어 부정함이 탔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알겠죠? 그 자리에서 죽는 거다. 여러분 이제 가서 레위기 10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그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 늘 드리던 그런 동일한 불을 드리지 않고 술에 취해갖고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즉사했어요. 즉사했다고 이 성전, 이 성막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 말도, 행동도, 예배드리는 것도, 모든 것이, 문자 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SNS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거 올리는 것도 다 글이 거룩해야 돼. 누가 봐도 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글이 흉측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 Holiness unto the Lord.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그러지 말고 모든 일상생활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 모든 걸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기 가서 보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그 대목에서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텐트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바빌로니아상 외투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 입고 이런 걸 보고는 누가 보겠냐, 이게 텐트인데 그렇잖아요. 텐트 이렇게 쳐놨는데 누가 보겠냐고 땅 밑에다 숨겨놨잖아요.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은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될 때, 휴거 받고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믿은 이후에 우리 몸에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 그거를 영어성 우리 성경은 회개보고를 한다.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보고. 여러분 회계사한테 가면 회계보고 하잖아요. 장부 적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거에 대해서 선한 거 악하고 선한 거 악한 게 다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 그걸 더 회계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그거 외에 또 뭐가 있냐. 이 성소에 가서 보시면 여기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분향 제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향을 피우는, 그래서 계속해서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향 제단이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향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향 제단. 그래서 분향 제단은 여기서 올라가는 그 향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 제단에서 이상한 향을 피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답과 아비우가 즉사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30장 1절에서 10절엔 분향제단 이야기가 나오고, 30장 11에서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속 헌물, 그래서 한 사람당 반세겔씩 하나님이 구속 헌물을 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시대에 하나님 믿으면 헌금을 드려야 돼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드려야 돼요. 드릴 때 어떻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예요. 예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내 재능도 드려야 되고 목사 같으면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하는 걸, 이런 거 하려면 다 희생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뭔가 희생을 드려야 돼요. 물론 시간의 희생도 드려야 되고.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그래서 많으면 좋다고 해서 이미 많이에요. 이 영어로. 네,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이게 많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아까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아까운 거를 딱 잘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얼마 드리냐 보다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면 많이 드려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뭘 정해놓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된다. 그게 신약과 구약 전체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패턴을 다 보여줬어요.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이제 갖다 바치면 이제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기술자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지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게 처음 등장하는 거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두 사람을 특별히 임명을 하세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31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 집사는 집사로서 해야 될 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패턴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그게 31장 1절에서 이제 11절 기록이 돼 있고, 31장 12절에서 18절은 안식일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걸 그렇게 표현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헌금을 안 하면 안 된다. 목사도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안 하는 목사도 있을까? 있을 거예요, 아마. 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무슨 헌금을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켜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창세기 31장 12절에 18절에 성막을 지을 때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드디어 이제 모든 거 다 보여주시고 이제 성막을 지을 것과 같은 때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저기 올라가서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내려오는 일이 늦어지니까 아론 보고 뭐라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해서 사람들이 이 귀걸이 이런 걸 다 넣어갖고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춤을 추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깁니까? 하나님이 이 파라오와 그 이집트에는 모든 피를 뿌리지 않은 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거 다 죽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 건져냈어요. 파라오가 또 쫓아오고 저 앞에는 홍해인데 하나님이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엄청난 기적을 주셨어요. 지금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매일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거 받아갖고 내려오는 게 늦어지니까 사람이 그냥 마음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러다가도 무언가 조금 일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금세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이런 걸 보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막 춤추고 난리를 치고 송아지 저거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어떻게 해서 기능 이걸 두 돌판을 들어 던졌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돌판을 들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게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필원본, 그것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자필원본이 다 깨져버렸다고. 모세가 바가라서 어떻게 했어요? 이 금송아지 갖고 와라. 금송아지를 다 갈았단 말이에요. 가루로 싹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게 했잖아요. 물에 딱 타니까 어떻게 돼? 색깔이 빨갛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 타서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일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해갖고, 레위 사람들 동원해서, 그날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을 죽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3,000명이 죽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이 일이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몇천 명이 죽어요? 3천 명이 죽어요. 자, 신약에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성령님이 강림한 날 몇천 명이 살아요? 3천 명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신약과 구약 같은 오순절날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이 주어지고 신약시대에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님이 주어지고 그래서 이거 예표로 3,000명이 죽고 여기 3,000명이 그날 구원받는 그런 일이 같은 날 생기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금송아지 그게 뭐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황소예요. 그게 아까 네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소라 그랬잖아요. 그 소가 루시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그래서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와 저 밑에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살려주는 신이라고 해서 그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결국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어떻게 엎드려서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재하는 그런 내용이 32장 7절에서 14절 나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내용이 32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여기 3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러고 나서 끝이 났는가 했더니 33장에 더 나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만 가라. 나는 같이 안 가겠다. 너희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라. 나는 너희하고 같이 안 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뜻을 돌이키는 게 33장 14절에 나와요. 이렇게 될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이걸 보고는 제가 하나 좀 간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쪼개진 바위 사이, 쪼개진 바위 사이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부분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근접해서 하나님의 앞모습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이라도 봤다 하는 건 모세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빼고는 사실 모세가 하나님하고 같이 40일을 그것도 두 번이나 돌판 한번 깨뜨려서 또 한번 올라가서 또 40일이 있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있었죠. 하나님 뒷모습도 봤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맨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4장 거기 가서 보니까 34장 10절에 그 뒤로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나니 그는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아시던 자더라. 주께서 그를 보내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 가운데서 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보여준 그 모든 강한 손과 그 모든 큰 두려움 가운데서 그분께서 그를 아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세 외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하나는 모세예요. 모세.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예,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히브리서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신실했다. 이렇게 되면서 계속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이 정도가 되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돌판을 다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돌판 두 개를 깎아갖고 내게로 올라와라. 그래서 새로이 돌판 두 개를 받는 내용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장 28절 갔더니 또 40일을 올라가 있던 거예요. 40일을 밤낮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예, 그러고선 결국은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그 앞에 어떻게 베일로 가렸단 말이에요. 베일로 이걸 가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이 나갖고.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올라갈 때는 베일을 치우고,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베일로 앞을 가리고. 알겠죠? 이러한 엄청난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발생하게 됐다. 이 내용이 이제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5장부터 40장은 이 모든 게 끝난 이후에 백성들이 헌물 가져온 대로 헌물을 갖고 오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헌물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각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소를 건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거기 36장 5절에서 이제 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37장, 38장, 39장은 이 두 사람의 지도하에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그대로 만드는 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모든 걸 다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걸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우는 일이 40장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40장 2절, 17절 가서 보니까 성막을 이렇게 세우게 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 하나님의 쉐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이 영광이 이 지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광야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그렇죠? 낮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이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와 같은 처소다. 이거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냐? 지성소에서 나타나는데 지성소에 누가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두 개의 그룹이 있고 두 개의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는 거다. 이런 쉐카이나 글로리가 발생하는 거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 없이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일이 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이걸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그 예배 드린 규정이 레위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사람이 죄를 지은 거. 출애굽기는 죄 지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해 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보여 주시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레위기에는 드디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글쎄 한 4시간이고 이렇게 걸쳐서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맥잡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